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룻기서 오늘 3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는 보아스의 타작 마당이 이제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보았고,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의 무대가 보아스의 타작 마당이 된다는 겁니다. 룻이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 그런 면에서 보면 분명하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 일을 떠맡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쭉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가 어찌 보면 시어머니지만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아주 독특한 입장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매우 그 생소한 이 모세 율법의 어찌 보면 아주 그 세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두 가지를 이미 살펴보았거든요. 이제 세 번째 율법인데 그것은 그날 타작마당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들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율법인데요. 성경의 근거는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 25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율법이다, 이 계대결혼에 대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성경 가운데 이러한 율법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 주는 것은 정확하게는 사실 이 룻기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이 여러 번 강행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법이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아시죠? 즉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등불을 들고 그것을 깨끗이 닦고 심지를 손질한 다음에 어두워지자 등불을 켜고 휘파람을 불면서 거리로 나아갔어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녀석이 어디로 가는 거지? 다른 형제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그들은 밖에 나갔던 형제가 다시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는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묻지를 않았어요. 궁금하게 그 생각을 하면서도 묻지를 않았던 것이죠. 다음날 저녁에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이번에는 호기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보았는데 3일째 되는 날 밤 그 형제가 밖에 나갔다 돌아왔을 때 다른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어봤죠. 어디 갔다 왔느냐? 그는 저 아래 내려갔다 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우리도 저 아래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갔다 온 친구가 그거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새로 이사 온 이웃에 딸이 있다던데 너 갔다가 그거 봤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갔다 온 형제가.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 내가 그곳에 내려가는 것이 그녀를 만나러 간 것이냐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묻는 그 물음에 대답하기를 나는 좋은 이웃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들을 방문하려고 내려갔다. 그러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형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보았느냐.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다 이렇게 내려갔던 형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그 여자를 자세히 보았는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는 너에게 어떤 일이 발생함으로 가족들 간에 장애가 형성되는 것을 뭐랄까요 권하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할 것을 요구하면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계대 결혼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때 형제 중 하나가 아, 왜 그 여자 사귀느냐 나는 그 여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정신병 의사에게 가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아가씨가 그냥 별론데 너 왜 그래서 만약 네가 잘못됐는데 우리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 정신과 병에 가봐라. 그러자 그 형제는 자기 고집대로 결혼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나무에 깔려서 요단강 물에 빠져 또는 전사했을지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 형제와 결혼했던 여인이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된 그 여인은 즉시 그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들 중 한 사람이 나와 결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 형제들에겐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이제 그들이 그 요구를 듣고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형제에게 경고를 했어.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나도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이제 하자고요. 그러면 그 혼자 된 그 여자가 그 형수이건 뭐 제수시건 간에 법정으로 이제 그 형제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아내 삼기를 거절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 신을 벗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치욕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이 거기까지 문제를 확대시키기는 그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알다시피 여기에는 자녀가 없는 과부를 아주 독특한 입장에서 놓이게 하는 율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위치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여자는 이제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것은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당시 가족을 연결시켜 주었던 관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그와 같은 처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두 가지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셨다는 거죠. 즉 남편이 농장과 포도원 그리고 때를 남긴 채 죽었을 경우 그 미망인이 그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즉시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에게 권리를 요청하여서 결단을 내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 율법은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남자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종종 들어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좀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다른 곳에는 남자가 특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씀이죠. 자, 이 계대결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취지는 땅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팔레스타인의 땅을 주셨습니다.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한 가족이 그들의 땅을 상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년이 되면 그 땅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과부는 밖에 나가서 소유권을 되찾은 낯선 사람에게라도 재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권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던 법이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그 보호하심의 원칙과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의도하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함께 찬양 나누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게 되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종양할길 없거나,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고음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부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계대결혼,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죠, 이 이야기가. 아마 그 당시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이 법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 주신 목적이 있지 않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자는 성경이 너무 남성 편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양성을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 보호에 대한 권리 이 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취지는 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룻의 경우에는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는 과부에다가 남편에게 속했던 재산, 이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말할 수 없이 가난한 형편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룻에게는 재산을, 뭐 땅을 보호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룻은 가까운 그 친족인 보아스에게 그런 면에서 결혼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나오미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미 암시했듯이 보아스는 친족부를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던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이 보아스는 애태우며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룻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거죠. 룻이 보아스를 자기의 남편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었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요구할 권리는 없었던 겁니다. 이제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또 다른 친족이 있었는데 원한다면 룻이 그를 남편으로 맞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할지 알 수 없었었고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룻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룻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를 친족 물을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는 아주 생소한 하나의 절차를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좀 우리 가운데 애매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날 타작마당을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섭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농경민이었으므로 많은 율법들이 농사와 관계되어 있었는데 모세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들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 그 땅에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용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당시 타작마당의 관습과 관련된 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관습적으로 타작마당은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여서 이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축종이는 멀리 날려버리고 알곡은 이렇게 뭐 저는 시골에서 알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포도주 틀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를 짊어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미디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숨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땅히 언덕 꼭대기에 있어야 할 기드온이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산 아래에 있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곡식을 비벼 빠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곡식을 바람에 날려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좌절감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언덕 밑에서는 전혀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곡식과 그 쭉정이들이 기드온의 그 목 주변에 그대로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기드온이 매우 절망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누가 자기를 용사로 부르는지 아마 기드온은 두리번거리지 않았겠어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마 저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장 비겁한 겁쟁이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헌신한 겁쟁이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께 헌신했을 때 단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봅니다. 비록 룻의 이야기가 사사시대 통치기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들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오미가 아직도 모압 땅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심판이었던 그 기근이 끝났다는 말을 듣던 사실을 우리가 룻기서 1장에서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고 타작마당을 산꼭대기에 둘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타작마당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타작마당은 겉표면은 진흙을 바르고 주변에 아마 그 바위가 있는 둥근 그런 모양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보았고 매기 목사님도 이제 팔레스타인을 가보았는데 특별히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러한 타작마당들을 몇 군데 돌아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가봤을 때는 약간 그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기에 곡식을 베이는 것만 보았지 타작하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타작마당은 다 한결같이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동일한 방법으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죠. 곡식을 모두 벤 후에 타작마당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은 해가 지기까지 어떤 때는 한밤중까지 계속이 되는데 바람이 부는 동안은 농부들이 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곡식단이 바닥에 놓여지고 황소가 끄는 타작기를 이용해서 그 곡식을 밝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곡식을 들어서 공중에 날리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축정이는 바람에 날려서 먼 곳에가 떨어지고 알곡은 바로 바닥에 떨어지는데 그 알곡만 모아들이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부는 동안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그때가 해질 무렵이든 한밤중이든 그들은 성대한 종교적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타작마당 주변에서 야영 장소를 마련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노는 거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는 그 사람들은 곡식단 주변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이 둥근 모양이므로 그들은 가운데 있는 곡식단으로 머리를 향하고 아마 그 방사선 모양으로 누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잠을 자므로 도둑이나 약탈자들이 들어와서 곡식을 훔쳐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축제의 기간이죠. 풍성한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몇몇 축제일 곧 초실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가 타작마당과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언덕 꼭대기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는 그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모임 가운데서 나름대로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친족물을 자를 나름대로 율법의 그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이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장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3장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구원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오스왈드 스미스 박사가 지은 구원을 열망하라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